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집회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감기가 걸리신 분이 많아서 사실 안녕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감기는 조금 걸렸지만 더 아마 다 회복받으시고 더 우리 건강을 관심을 갖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다 회복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미에 불렀듯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가사가 여러분 참 그냥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가사를 보면 참 좋지 않습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랬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이 보장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오늘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의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지난주에 우리는 집회를 통해서도 계속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대개 이 12장과 13장에 우리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아주 흥미진진하게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12장에 보면 아주 선악의 대쟁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 이 시점 우리들과 같이 우리들에게까지 이 선악의 대쟁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사울 무엇이 나옵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과 사울 대상자가 누구예요? 13장에요. 13장 1절에 보니까 네,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열이요 머리는 일곱이고 그 뿔에는 열 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아주 참남된 이름들이 가닥 쓰여져 있고 2절에 짐승은 뭐와 비슷합니까? 네, 포범과 비슷하고 발은요 곰발 같고 입은요 사자의 입을 같은데 이들에게 능력과 보호자와 권세를 준 존재는 누굽니까? 예, 용이 용이 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이 짐승이 사실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예,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한 한 짐승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이 이런 계시를 지금 쫙 보고 있을 때 이 짐승을 봤을 때 절망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용맹스럽고 힘있고 이 머리에 열뿔이 있었다는 것은 세상 모든 나라가 그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마지막 대쟁투에는 이 세상 모든 열국이 우리의 뭐가 되어버립니까? 대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머리 옛날에 이 세상을 주름잡았던 아주 엄청난 초강대국들 북방왕들 말입니다. 바벨로니아, 메드페르시아, 또 헬라그리스, 로마, 더방로마, 미국 앞으로 이 모든 나라들이 우리를 대적해서 사오야 할 대상자들이 될 것을 여기에 말합니다. 그래서 일곡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보면 아마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계시를 받는 요한에게는 어떨까요? 아, 이건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그런 절망 가운데서 계속 계시를 주면 실망할까봐. 14장 1절에 먼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 네.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에 섰는데?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섭니까? 이 14만 4천인들이야말로 여자의 뭡니까? 남자. 여자의 남은 자분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린 양과 시온산에 쓴 걸 보니까 이 짐승과 싸워서 진 겁니까? 이긴 겁니까? 아,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을 줬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의 마음에 평강을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에 또한 큰 위로와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무서운 짐승이지만 세상 열국이 이와 함께하고 그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보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누구의 머리에 있더라? 예, 14만 4천인들 머리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요한이 봤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인침을 받았다. 예, 맞아요. 예, 인격받았다.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대쟁투에 있어서 선악의 마지막 이제 하늘에서 시작된 그 대쟁투의 시작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를 맺으려고 합니까? 끝을 맺으려고 하는 14만 4천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이외에 더 무리가 없어요. 이 무리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쟁투의 그 진행과 그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대쟁투의 각도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또 뭘까요? 이 대쟁투적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 예.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다. 구속함을 받았다. 정확한 말이죠. 예, 그것은 확실한 말이죠. 그러나 대쟁투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예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승리가 있다. 예,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대전투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좀 표현을 한다면. 몸성을 이루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그건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대전투의 각도에서 좀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누구의 이마에? 우리의 이마에. 자, 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뭐가 없습니까? 우리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달려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우리의 품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어린 양의
예, 다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거 다 맞는 말씀.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명예와 어린 양의 명예가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다 걸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들의 모든 생애에 이 선악의 마지막 대쟁투에 누구의 명예가 걸려있습니까? 아버지의 명예가 걸려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이 상황에서 여자인 남은 자손들이 지면 어린 양과 아버지는 영원히 패배한 것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뭐가 달려있다는 겁니까? 예. 네. 구속사업의 승패가 달려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구속사업에. 만약 여자의 남은 자손이 실패한다면? 우리가 실패한다면? 구속사업 자체가 실패한 그만큼 우리에게 뭐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대를 우리에게 다 기대합니다. 6000년 동안 이 땅에 진행된 모든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운명이 우리들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업. 여러분 이것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분명히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이 운동경기나 프로 경기자들이 등머리에 뭐를 붙이고 합니까? 자기 이름도 쓰고 또 이 자기를 지원해준 회사 이름을 달고 사. 우리는 지금 누구 이름을 달고 사옵니까? 네, 우리는 바로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우리는 지금 선하게 사오고 있다고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쟁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말씀입니다. 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우리 12장에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두 번의 그 사단과의 싸움은 이름이 누구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 7절에 보니까 하늘에 무엇이 있으니? 전쟁이 있으니 미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로? 용과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니어 쫓기니 예뺑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어디로 내어 쫓깁니까? 땅으로. 그러면 이 싸움에는 누가 이긴 겁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미가엘이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10절에 내가 어떻게 해요? 또 들으니. 이거는 뭐냐?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과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예요. 또 들으니. 네. 그러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서 가로되 뭐라고요?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 밤낮 참사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누구와 싸우는 싸움을 살았습니까? 사단과 싸우는 싸움을 살았습니다. 이 싸움에도 누가 이겼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는 말.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 근데 또 보세요. 11절. 뭐라 그랬어요? 아니, 곧 첫 글자부터 읽어야 합니다. 예, 또 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또 하는 말이 뭡니까? 분명히 그 전에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또 누가 이겼다는 말이에요. 아, 예, 여기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누구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형제가 된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다. 또 이겼다는 말입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럼 몇 번 이긴 겁니까? 지금 이겨보니까. 하늘에서 이겼고, 또 땅에서 예수님이 이겼고, 또 예수님을 피를 믿은 형제 자매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어요. 그럼 이제 끝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그 자기의 지금까지의 모든 패배를 인정합니까? 아직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완벽하게, 완벽하게 사단의 입을 유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완벽한 승리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완벽한 승리를 누가 가져올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가져온다. 아,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네, 바로 그 승리의 주역에 이 마지막 세대에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것은 참으로 얼마나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와 뭘 바꾸려고요? 우리와 특권을 바꾸려고 하면 그들은 바꾸겠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특권은 큰 것입니다. 여기에 또 이겼다고 하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 사업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첫 번째 사업이, 사명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번째 오신 사명의 목적. 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 또,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자, 이걸 갖다가 대속이라 그럽니다. 대속.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대속의 사업은요, 대속의 사업은 누구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인데 좀 더 우리가 의미를 깊게 하기 위해서 이 대속은 신성의 자격이 없으면 안 됩니다. 창조주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대속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피조물이라면 우리를 뭐 할 수 없어요? 결코 우리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상에 가겠다고 하는 발표를 했을 때 천사들이 우리가 대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를 대속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의 신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이 인간을 대속하여 구속하는 이 일은 반드시 신성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사단은 참소했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뭐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완전한 모범을 얻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가지시고 인간의 육신, 우리의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어떤 생활을 살아야 합니까?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사는 모범을 남겨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완벽한 뭐가 되느냐면 증거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대속과 모본을 통하여 우리 인간을 완전히 구원하시라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28절로 30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뭐 한 줄 아시고? 이룬 줄 아시고, 뭐를 이룬 겁니까? 대속과 그 다음에요. 대속과 무엇냐? 모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 인류를 죄를 대속하는 일이 완성되었고 또 우리의 모본을 이루는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성했어요. 네, 그 말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랴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술초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어떻게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뭐 이루었다고요? 다 이루었다 한 가지입니까? 모든 것 한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의 구속사업을 다 이루었었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속하셨는지 어떻게 그 일을 완성시켰는지에 대한 그 모든 역사와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는 연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758페이지를 우리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속사업을 이루신 그 모든 과정들을 거의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매우 중요하고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58페이지 예, 영문 페이지입니다. 자 79장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장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사업을 이루었었는지를 우리 한번 봐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고는 큰 제목이 나오죠. 자 거기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러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싸움은 무엇으로?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분으로 승리하게 하였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음은 천사들과 살아가지 않는 세계에 어떻게 해요? 깊은 의미를 던져준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위대한 구속사업의 성취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요긴하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열매를 낳는다. 여러분 이 구속사업은 비단 이 지구에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의 완성은 범죄하지 않은 우주세계에도 유효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없었다면 온 하늘은 아직 완전히 안전이라는 것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야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사단의 성격이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는 세계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죽기까지는, 다 이루기 전까지는 사단의 성격이 우주 세계에 뭐 하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았다. 아, 누가 옳은지도 참 모르겠어.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대반역자는 속임수로 자기 자신을 가렸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들도 그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의 반역의 성격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선 사단은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지닌 존재였다. 루스벨에 대하여 주님은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더라고 말씀하셨다. 루시퍼는 덮는 그룹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우주에 나타내는 데 첫째 가는 존재였다. 범죄 후에 그의 속이는 능력은 더욱 어떻게 해요? 기만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정체를 알아내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한다는 거 얼마나 이거 어려운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사단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연구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사단의 정체를 알 필요 없어요. 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조약돌을 땅에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그 종교자를 쉽게 멸망시킬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을 없애는 것, 그건 일도 아닙니다. 네. 그러나 자 보세요. 반역을 힘으로 정복해서는 안 된다. 무력으로 강요하는 일은 사단이 통치하는 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엇으로 이기하지 않는다고요? 무력이나 물리적인 힘으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아부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물리적인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예. 주님의 통치의 원칙은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어떻게 해요? 선과 자비와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원칙들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부는 도덕적이며 진리와 사랑이 그 보편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원칙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악과 싸울 때 무슨 힘을 많이 사용합니까? 자비와 선과 사랑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힘과 광치고 활력을 합니까? 에, 우리는 선을 위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단의 아주 묘한 그 정체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리와 사랑과 자비가 보편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 모든 일을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하늘 외에서는 사단에게 그의 정부의 조직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발전시킬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사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훌륭하다고 주장하였다. 누구의 원칙이? 사단 자기가 만든 원칙이 누구의 원칙보다?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훌륭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를 주기로 했다고요? 사단의 원칙을 실행할 수 있는 뭐를? 시간적 여유를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였으므로 구속의 경륜이 가동되었다. 4천 년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애쓰셨으며 사단은 인류를 멸망시키고 타락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리고 하늘 우주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있다. 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자 사단은 그분을 대적하는 일에 모든 능력을 쏟았다. 예수께서 젖먹이로 베들레헴에 나타나셨을 때 상탈사는 그분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자, 잘 보세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완전한 유아 시절에서 흠없는 장년 시절로 성장해서 거룩한 봉사와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그 어려운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어린 시절인데 어느 시절이에요? 흔히들 말하는 무슨 시기라 그럽니까? 사춘기. 이게 사춘기 때에 예수님을 넘어뜨려 보려고 사단은 무척 노력했다. 그러나 예수님 여기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단은 실패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죄짓게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을 낙담하게 할 수도 없었고 그분이 오시려고 이루시려고 오신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할 수도 없었다. 광야에서부터 갈바리까지 사단의 분노의 폭풍이 그에게 몰아쳤으나 그것이 무자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아들은 더욱더 굳게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서 그 피로 물던 그 길을 헤치고 나갔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올수록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더 굳게 하나님의 손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시험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더 굳게 주님을 붙잡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단을 낙심시킬 수가 있어요. 왜? 시험을 주면 줄수록 누구를 더 신뢰하니까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 붙들기 때문에 사단은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서는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시험이 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더 누구를 붙들어버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 예수님은 그 어려운 일을 했는가 보세요. 그분은 억압하고 정복하려는 사단의 모든 노력은 그분의 흠없는 품성을 더욱더 순결하게 빛내줄 뿐이었다. 예. 그 다음에 온 하늘과 살아가지 않는 세계들은 대쟁투를 목격해갔다. 큰 흥미를 가지고 그들은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까지 따라갔다. 그들은 구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는 장면과 그분의 영혼이 엄청난 어둠의 공포 때문에 기가 죽는 것을 바라봤다. 그들은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는 그분의 비통한 부르짖음을 들었다. 아버지의 임재가 거두어졌을 때 그들은 죽음과 마지막 대쟁투에 오는 엄청난 슬픔 때문에 탄식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았다. 땅구멍에서 흘러나온 피땀이 물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가 그분의 입술에서 세 번이나 흘러나왔다. 하늘은 그 광경을 더 이상 보고 견딜 수 없었다. 그래야 한 위로의 사자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보내졌다. 하늘은 살기 등등한 폭도들의 손에 넘겨도 조롱과 모독을 받으며 이 법정 저 법정으로 급하게 끌려다니시는 희생제물을 바라봤다. 하늘은 그분의 미천한 출생 때문에 그분의 핍박자들이 조소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늘은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저주와 맹세로 그분을 부인하는 것을 들었다. 하늘은 사단의 광포한 사업과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능력을 보았다. 오, 이 얼마나 무서운 광경인가. 구주께서는 밤중에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고 궁중에서 재판정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서 두 번 빌라도 앞에서 두 번 헤롯 앞에서 한 번은 신문을 받고 그분은 또한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정죄를 받으신 다음에 예루살렘의 딸들의 통곡과 잡담부리들의 조롱을 들으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상처난 관자놀이에서 피가 흐르고 이마는 핏땀으로 범벅이 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늘은 슬픔과 경탄으로 바라보았다. 그분의 손과 바르는 흐르는 피와 십자가를 세우기 위하여 뚫어놓은 발 위에 방울방울 떨어졌다. 못 박힌 상처들은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크게 찢어졌다. 그분의 영혼이 세상의 죄짐에 눌려 허덕일 때에 몰아치는 호흡은 점점 빠르고 깊음한 것 같다.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을 때에 온 하늘은 경탄으로 충만하였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독생자의 생명을 해치는 일에 가담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 우주 거민에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고통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하심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죄를 정복하시기 위하여 고통당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 다음에 761페이지에 거기 보면 그 페이지가 기록된 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가지 죄라도 발견되거나 그분이 무서운 고문을 피하기 위하여 어느 한 조목에서라도 사단에게 굴복하셨더라면 하나님과 인류의 원수는 승리를 거두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하셨으나 그분은 당신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몇 장 몇 절입니까 이게? 예, 바로 이 장면이 바로 두 번째 사단을 승리하시고 이제 나라와 권세를 이 지상의 권세를 다시 되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장면을 여기에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이 지상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뭐를 박탈당한 겁니까?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이제 계시록 12장에서 나타난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단순하게 참소자가 쫓겨났다고 하는데 그냥 쫓겨난 게 아니에요. 이 참소자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엄청난 무엇을 당하신 겁니까? 희생과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도 예수님에게는 용인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예수님은 있어서 안 됐습니다. 만약 한 번의 실수를 했더라면 그는 누구의 권세에 들어갔을까요? 사단의 권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통과 위험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쟁투의 초기에 찾으셨습니까? 네.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는 죄인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했다. 자, 여기 보세요. 사단의 말이 뭐 모순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인간을 그냥 용서해 준다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아니다. 공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무서운 고통을 그가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슨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용서해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뭐를 우리는 지킬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자, 그래서 예수님 율법을 완전히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그의 제자들, 그의 사랑하는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승리했습니까? 승리했어요. 여기 12장 그 15절이 그 말입니다. 또 여러 형제들이 이겼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사단은 그들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왜 그 제자들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긴 것은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의 중보를 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이겼지 그냥 놔둬가 내가 못 이기겠는가 그렇게 또 참석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어요. 이제 이들은 어떤 경험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까? 사단의 모든 참소를 잠재우기 위하여 야곱의 환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이 마치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처럼 그 기간 동안에는 13만 4천 중에는 어떤 사람도 실패가 없는 그런 생애를 살아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습니다. 거기에 어린 양의 이름이 달려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품성을 우리로 하여금 연마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십니다. 자, 보세요. 어디에 보느냐 하면은 762페이지 오른쪽 단을 넘어가서 933페이지 왼쪽 단 중간쯤 보면 율법은 의, 거기 나왔죠? 다 찾았습니까?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거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밑에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어떻게 해요?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하늘에서 가져오셨다. 제가 다 읽은 겁니까? 네. 완전한 세상을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어떻게 해요? 개발시켰다.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는 그래서 그는 완전한 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는 천지 만물도 만드시고 의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속주예요. 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인간으로서. 개발시켰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는 무엇으로?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이것은 대속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무엇을?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어떻게 해요? 어렵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들을 서로 뭐할 수 없으며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절대로 공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공의는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받고 자비는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고 시편 85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 싸움은 우리로 하여금 공의와 자비를 분리시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기만. 그 기만이 바로 뭐냐? 자, 보세요. 763페이지 그 페이지가 기록된 그 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면 그러나 하는 데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을 사단은 율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마지막 대쟁투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자신의 육성으로 말씀하신 율법의 결함이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이 제거되었다고 사단은 이제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은 그가 세상에 가져올 마지막 무엇이다? 대기만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폐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하나를 폐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기만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이 기만 속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이게 누구의 기만이었습니까? 사단의 기만. 자, 제일 밑에 줄. 764의 그 페이지에 제일 밑에. 하늘에서 시작된, 요거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세상 어디요?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뭐가요? 분리에서는 그어질 것이며 오직 두 가지 부르밖에는 없을 것이다.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을 택했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제야 먹을 것이다. 그제야 이 모든 인생들이 다 이 시험이 올 것이다. 여자의 남은 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하는 놀라운 특권에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이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2절 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나타난 그 무시무시한 짐승을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무시무시한 짐승요.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계시록 15장 2절. 아, 죄송합니다. 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어떻게 해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자, 모세의 노래를 부를 자가 누구였습니까? 제사만 사슴들. 이들이 이겼다 그랬으니까 이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에 모두가 승리하셨다.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특권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